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새벽 뉴스입니다. 중국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평화봉송 최종 주자로 서방 측이 인권 침해를 지적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의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중국 현지 시각으로 4일 저녁에 시작된 개막식에 피날레를 장식한 성화봉송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의 스키 크로스컨트리 선수인 김더 이라무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등 서방국들은 신장 자치구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 관료단에 파견하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이날 중국이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로 해당 지역 출신 선수를 내세운 것을 두고 중국의 서방 측에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다른 나라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열고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북동지역에서 매년 중국에 100억 세제곱미터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3대 천연가스 공급 국가로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연 380억 세제곱미터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중국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가장 큰 천연가스 공급 국가로 그동안 유럽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여파로 러시아가 가스 공급 중단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4일 보도해서 이날 러시아가 중국과 맺은 가스 공급 계약에 포함된 가스관은 유럽으로 연결된 가스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유럽에 대한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력하고 종합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재에는 외국 자본에 대한 접근 제한과 인공지능, 무기 등에 필요한 기술 제품 등에 대한 수출 통제가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도 제재 패키지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가스관은 독일과 러시아 간 발트해를 통해서 연결된 약 1200km의 해저 가스관으로 지난해 9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유럽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사업에 반대하고 또 러시아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3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터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중지역을 맡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을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지만 최근 러시아산 무기를 구입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서 터키에 대한 F-35 전투기 판매를 불허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터키가 우크라이나에 무인기 공장을 건설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리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이 12일 하와이에서 3자 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로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그리고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미한일 3자 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21세기에 직면한 세계적 도전에 대한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장관과 별도로 미한 양자 회담을 하고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따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로테스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낸 엄청난 양의 의료 폐기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활동이 만들어낸 쓰레기가 지구 환경은 물론이고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관련 물품의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생각의 전환을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3월에서 지난해 11월 사이에 WHO가 UN 공동긴급조치 차원으로 각 나라에 배부한 개인 보호장비만 8만 7천 톤이랍니다. 80억 회분의 백신 접종 과정에 사용된 주사기와 주사바늘, 보관상자, 또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진단키트 등 14만 4천 톤의 의료 폐기물이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특히 의료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지만 이 폐기물이 된 의료용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의료 폐기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선진국은 70% 정도이고 가난한 나라는 폐기물의 60%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태우면 대기오염이 되고 묻으면 수질오염, 매립장과 처리장 인근 지역에서는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도 있습니다. WHO는 코로나 시대 필수품의 생산부터 사용과 폐기까지 친환경 재료를 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한 사용을 줄여서 쓰레기를 줄이고 공급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생각의 전환과 함께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그리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이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4일 17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이모저모 알아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새 대통령입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5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자강도, 양강도, 북쪽 지역은 가끔 구름 많거나 흐려지겠고 또 자강도 강계는 토요일 밤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봄이 온다는 입춘이 지났습니다만 한반도 전역은 강추위에 놓였습니다. 주말이 추위의 절정이고요. 추위는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삼지연의 최저기온 영하 28도입니다. 희산이 영하 24도고요. 중강이 영하 23도. 청진이 영하 10도입니다. 함흥 영하 11도. 평양이 영하 13도네요. 신의주가 영하 14도, 개성 영하 13도. 원산 장전은 영하 9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전이 영하 17도에 머물겠고 희산은 영하 11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 영하 7도, 청진이 영하 2도. 평양은 영하 6도, 신의주 영하 4도, 개성 영하 3도, 원산도 영하 1도고요. 함흥과 장전만 영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영상 1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조금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는 곳 있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4미터로 먼바다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1에서 3미터로 먼바다 또 오후에는 앞바다 쪽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주요 서방국 지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결속을 다졌습니다. 스웨덴이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 방역 규제 해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달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미얀마 군부 외교장관은 참석해서 없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현장부터 가볼까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4일 밤 9시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24회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난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대회에 비하면 행사 참석 인원이라든지 시간 등 규모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네, 통상 올림픽 같은 큰 행사 개막식에는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는데 올해는 참석 인사들이 많이 줄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이 주요 서방국들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또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은 외교적 보이콧은 아니지만 코로나를 이유로 개막식에 불참했습니다.
네,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은 특히 동계올림픽의 강호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노르웨이와 이 스웨덴 왕실은 통상적으로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왔습니다. 이들 나라 외에도 역시 겨울 스포츠 강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도 코로나를 들어서 개막식 불참을 선언했고요. 중국의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명해온 덴마크, 뉴질랜드, 네덜란드도 코로나를 이유로 정상들이 불참하면서 개막식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개막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누굽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그리고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참석했고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귤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제기구 수장으로는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눔 개브리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참석이 특히 눈에 띄는군요.
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자 일찌감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거라고 발표하면서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많은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스포츠를 정치화하고 있다면서 이 외교적 보이콧을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파트너십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요즘 중국과 러시아가 부쩍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특히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은 38번째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됐는데요. 가장 최근에 만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양국은 특히 최근 몇 년 새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더 결속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정상이 공식 회담도 가졌군요.
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개막식에 앞서서 4일 낮 이 다오이타이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두 연설에서 두 나라 관계가 우정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정신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발전하는 가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의 정상과 이렇게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도 오래간만이죠?
네, 시 주석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외국 정상을 만난 건 이 푸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코로나 사태 후 그동안 해외 순방을 하지 않았고요. 베이징에서 외빈 접견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양국이 정상회담 후에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까?
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배치 전략에 우려를 표하고 나토의 확장에 반대하면서 미국과 나토의 냉전적인 사고를 벌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이 성명에 러시아의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안을 기재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또 한 나라가 다른 나라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제하고 러시아는 타이완의 독립에 분명히 반대하며 중국의 하나의 원칙을 지지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자 다시 올림픽 대회 참가국 규모를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모두 몇 개 나라가 출전합니까?
네, 모두 91개국에서 약 2,900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미국은 220여 명으로 올해도 가장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고요. 동계올림픽 강자들인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가 약 210명 선입니다.
네, 대회를 개최하는 중국의 선수단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중국은 약 170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한국은 약 60명인데요. 이제 각국 선수들은 앞으로 17일 동안 총 15개 종목 109개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도쿄 하계 올림픽에 이어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도 코로나를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자, 북유럽 나라 스웨덴도 코로나 방역 규제를 해제했다고요?
네, 최근 여러 유럽 국가들이 속속 코로나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있는데요. 스웨덴도 3일 코로나 관련 규제 조처를 9일부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슨 스웨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 늘었다면서 이제는 스웨덴을 다시 개방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을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됐다,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데르슨 총리는 위중증 환자의 발생이 스웨덴 보건체계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며 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스웨덴의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됩니까?
네,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약 73%고요. 부스터샷 접종률은 40%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스웨덴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6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16,100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방역 규제를 모두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착용했던 마스크는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술집이나 식당의 인원 제한도 해제되고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안데르슨 총리는 또 재택근무자들은 점차적으로 일터로 복귀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어느 나라가 스웨덴처럼 이 방역 규제를 해제했습니까?
네,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도 대부분의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면서 일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고요. 핀란드 정부도 지난 2일에 다음 주부터는 문화, 스포츠 행사 참여 인원 제한과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핀란드는 다음 달 1일 대부분의 규제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사태 초기에 아주 큰 피해를 당했던 이탈리아가 있죠.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네, 이탈리아도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방역 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2일에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코로나 추세를 보면서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탈리아는 그 첫 조처로 초중등 학교에 시행했던 온라인 수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탈리아 정부에 따르면 12세 이상 이탈리아 인구의 약 88%가 백신을 맞았고요. 3,400만 명이 부스터샷까지 맞췄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를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스 클루게 WHO 유럽 담당 국장이 3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유럽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른바 휴전하는 단계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로게 국장은 팬데믹이 끝났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유럽은 지금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그러니까 오미크론 확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클로게 국장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이라고는 말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미크론보다도 더 치명적인 변이가 앞으로 나와도 전처럼 무리한 방역 규제 없이도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열리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정권 대표가 참석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캄보디아 외교부가 이달 16일과 17일에 있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미얀마 군정이 임명한 외교장관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대신에 캄보디아 외교부는 비정치적인 인사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비정치적인 인사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캄보디아 외교부는 미얀마 측에 회의 자리를 비워놓지 말고 채우길 기대한다면서 어느 직위에 있는 누구를 보낼지는 미얀마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외교장관 회의인데 외교장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거죠?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 캄보디아 외교부의 춘소은리 대변인은 BOA에 이 쿠데타 사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5개 합의 사항에 대한 진전이 부족하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이 군정 외교장관을 초청하는데 합의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 5개 합의 사항은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얀마 쿠데타에 비판적인 입장이죠?
네, 쿠데타로 합법적으로 선출한 민관 정부를 전복한 데 대한 비판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간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 정부를 세웠습니다.
네, 자 아세안 정상들이 요구한 이 5개 합의 사항이 어떤 겁니까?
네, 미얀마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의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그리고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입니다.
네, 아세안은 이렇게 미얀마 군사 정권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생 총리가 최근에 아주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세안은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정을 인정하지 않는데 훈생 총리가 지난 1월 7일에 전격적으로 미얀마를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이 쿠데타가 발생한 후에 외국 정상이 미얀마를 찾은 건 훈센 총리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훈센 총리에 대한 비판이 또 쏟아졌죠.
네, 맞습니다. 서방 국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훈센 총리의 미얀마 방문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미얀마 군정에 손을 내미는 결과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 주재 미국 대사관의 조너선 털리 정무수석은 지난 2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버마 군부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버마는 미얀마의 이름입니다.
네, 거기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들도 반발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아세안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자 훈센 총리가 다시 아세안 정치회의에 미얀마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5개 합의 사항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안에서는 쿠데타 후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는 등 아세안이 내세운 5개 합의 사항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을 찾아 총기 폭력 근절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총기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력난을 겪는 미국 병원들이 해외 간호사 채용에 나섰습니다. 미시시피주가 의료용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승인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최대 도시의 뉴욕 방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3일 뉴욕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당국자들 그리고 경찰관들과 만나 총기 폭력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더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총기 폭력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욕이 최근에 이 총기 범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요?
예, 특히 경찰관들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용의자의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기 하루 전날인 2일 뉴욕 시민과 동료 경찰 수천 명이 애도하는 가운데 숨진 경찰관의 장례식이 엄수됐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뉴욕을 찾아서 총기 문제를 언급한 거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매일 미국에서 316명이 총에 맞고 106명이 사망한다며 특히 올해 들어 6명의 뉴욕 경찰이 총기 폭력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캐시 워커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등도 함께했는데요. 올해 초 취임한 애덤스 시장은 경찰 출신으로 경찰의 인종차별적인 관행을 종식하고 강력 범죄를 단속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지지 를 얻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내놨는지 자세하게 들어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범죄자에 대한 기소를 확대하고 불법 총기 유통과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법무장관이 미 전역의 연방검찰에 주아시의 경계를 넘나드는 총기 거래를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먼저 불법적인 총기 거래부터 막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류의 불법 밀거래 경로를 뜻하는 이쇠 파이프라인에 사법당국이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총기 구매가 비교적 쉬운 남부주에서 이쇠 파이프라인을 타고 뉴욕과 같은 동부 지역까지 총기 불법 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위해 유령총, 그러니까 추적 불가능한 일련번호가 없는 총을 근절하기 위한 전국 유령총 집행 계획을 발족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네, 총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지원도 약속했다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증가한 총기 범죄 대응하기 위해 미 전역 도시에 3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실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총기 소유를 더 까다롭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공화당 쪽이라면 이 총기 소유는 이게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방문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단체인 브래디 캠피언의 크리스 브라운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방안들은 총기 범죄 해결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총기 소유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 옹호하는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K2 연구소의 클라크 네일리 선임 부회장은 VOA에 총기 문제 같은 지방 정부 차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연방 정부의 헌법적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했는데요. 총기 폭력 대응은 헌법에 따라 연방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연방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이 총기 규제 입법화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총기협회 반대로 법제화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 통과에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주와 지역 정부에 연방 자금을 투입해 범죄 근절에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병원들이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인력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년간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내 많은 병원이 해외 의료 인력 영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들의 퇴직과 은퇴가 이어지면서 미국 의료체계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졌다고 전했는데요. 결국 많은 병원이 영어 구사가 가능한 필리핀이나 자메이카 등지에서 간호사들을 데려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미국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모자란 겁니까?
예,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어보면 이 현재 약 4만 명의 간호사가 모자라는 실정인데요. 전체 간호사 인력의 14%가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는 이런 인력 부족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한때 병원과 병원을 오가며 일하는 트래블링 간호사가 급부상하긴 했지만 일반 간호사보다 급여가 훨씬 비싸다 보니 병원으로선 채용에 한계가 있었고요. 간호대학 졸업생들 역시 병원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때마침 의료 인력에 해당되는 비자 발급이 이번 회견도에 많이 늘어난 것도 이 해외 인력 유입에 영향을 줬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보통 미국에선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14만 개 영주권이 배당되는데 올해는 28만 개 영주권이 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 미국에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들에게는 문호 개방의 기회가 됐고요. 또 병원들로서는 해외 간호사 채용의 기회가 됐다고 AP통신에 전했습니다.
네, 더구나 지금은 전염력이 아주 높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을 하면서 의료진이 더 필요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의료인력 관리 회사인 AMN 헬스케어의 국제 간호 인력 솔루션 대표인 시니드 카버르 씨는 AP통신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 간호사 수요가 300%에서 400%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간호사 이민 비자로 채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접 간호사를 채용해 데려오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라 밖에서 간호사가 이제 들어오는 유입되는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의료계나 이민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간호사가 늘어나는 만큼 간호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미국 내 17만 5천 명의 간호사를 대표하는 노조인 이 전국 간호사연합 측은 이 해외 간호사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 간호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지 등더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시시피 주가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리화나 사용을 승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시시피주의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는 2일 의료용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법안에 서명해 주 내에서의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예. 마리화나 의료용 목적 사용 승인 법안 서명하면서 주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혔겠죠?
예, 리브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의료용으로 처방된 대마초에 대한 접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합법화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된 겁니까?
예, 지난주 미시시피주 상하원에서 이 해당 법안 최종안을 통과시킨 뒤 일주일 만에 주지사 서명까지 이뤄졌습니다. 자,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효력이 생겼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의료용 마리화나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예, 이번 법안 서명에 따라 환자들은 하루에 3.5g의 마리화나, 그러니까 대마초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일주일 내에 최대 6일까지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약 3온스, 그러니까 약 85g에 달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예. 어떤 환자들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받았고 또 구매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주에서 등록한 확인 카드를 발급받은 환자들만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받고 살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환자는 약 20개가량의 항목 가운데 적어도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암과 파킨슨병, 진행성 신경계 퇴행성 질환인 헌팅턴병, 알츠하이머, 자폐증, 근육 위축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이 포함됩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뭐 아무 병원이나 의료진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면허증이 있는 전문 의료진이 확인 증명서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유선이나 온라인이 아닌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도 나이에 따라서 어떤 제한이 있다고요?
예, 뭐 18세부터 25세 사이 젊은 환자들에 대해선 전문 의료진 가운데 오직 의사만이 처방전을 써줄 수가 있고요. 미성년자들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방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료용 목적으로 쓰이는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은 주 당국의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는 세금이 부과되고요. 마리화나의 재배는 오직 실내에서 주의 감시 아래 할수 있습니다. 미시시피주는 때때로 특정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이나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의료용 목적의 마리화나 재배 판매 사업에 대한 미시시피주의 특정 혜택은 없습니다.
네. 자, 미시시피주에서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가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전체로 보면 이게 몇 번째가 되는 겁니까?
네, 미국 주의회협회에 따르면 미시시피주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한 승인한 37번째 주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승인한 곳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한편 오락용, 그러니까 교호용 마리화나는 현재 1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제24회 동계올림픽 대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4일 개막식과 함께 1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온 3천 명에 달하는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텐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중국의 인권 문제 등으로 시작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이모저모를 살펴봅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대회 일정과 참가국 이모저모.
제24회 동계올림픽 대회는 2월 4일 개막해서 2월 20일에 폐막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 대회인 동계 패럴림픽은 3월 4일 시작해서 3월 13일 끝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는 91개국이며 선수는 약 2,900명입니다. 경기 종목은 노르딕 복합과 루지, 봅슬레이, 바이애슬론, 스노보드와 스피드스케이팅 등 총 15개 종목이며 10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역대 올림픽 대회에 늘 가장 많은 선수단을 보내고 있는 미국은 이번 대회에도 전 종목에 걸쳐 224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역시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동계올림픽의 전통적인 강호인 캐나다가 215명, 그리고 러시아가 212명의 선수들을 보냈는데요. 도핑 파문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이번 동계올림픽에도 러시아라는 국호 대신에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약자인 ROC라는 이름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개최국인 중국은 174명, 일본이 124명, 그리고 한국은 64명이 출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코로나를 이유로 도쿄올림픽 대회에 불참한 데 이어서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에도 불참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베이징과 옌칭, 장자커우 등 세 곳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특히 수도 베이징은 지난 2008년에도 하계올림픽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이로써 베이징은 사상 최초로 하계올림픽 대회와 동계올림픽 대회를 모두 개최한 도시가 됐습니다. 국립경기장이 있는 베이징에서는 개막식과 폐막식, 그리고 컬링과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등 주로 빙상 종목 경기가 펼쳐집니다. 옌칭은 베이징에서 북서쪽으로 약 75km 떨어져 있는데요. 온천과 스키장이 있는 베이징 외곽의 산악지역인 이곳에서는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알파인 스키 등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장자커우는 베이징에서 북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져 있는 중국의 유명한 스키장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노르딕 스키와 스노보드 경기가 치러집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의 구호와 마스코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구호는 함께하는 미래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대회의 마스코트는 빙둔둔이라는 이름의 대왕 판다곰입니다. 판다는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빙둔둔의 빙은 얼음이라는 뜻인데요. 순수함과 강인함을 상징하고요. 둔둔은 활기차다는 의미로 어린이를 표현하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코로나 위협 속 폐쇄 루프 가동.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도 지난해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대회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위협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당초 중국은 일찌감치 외국인 관중의 입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제로 코로나를 앞세운 철두철미한 방역 조처, 그리고 도쿄올림픽과는 달리 베이징올림픽은 주로 야외 경기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국내 관중 입장은 자유롭게 허용할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개막을 불과 20일 앞두고 베이징에서도 신종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지난달 중순 일반인에게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고 지정된 관중만 경기장 입장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다시 경기장별로 상황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관중을 허용하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선수와 선수단 관계자들, 취재진들과 일반인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200km에 달하는 이른바 폐쇄 루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올림픽 참가 선수와 관계자들은 경기장과 호텔만 오가며 외부와는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대회 시작 전부터 각종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쇄 루프 안에서도 감염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당국을 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3일까지 약 290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와 외교적 보이콧.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는 또 한편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정부 사절단은 보내지 않겠다면서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국제인권단체들과 미국 정치권에서는 신장을 비롯해서 티베트, 홍콩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면서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IOC도 보이콧의 피해가 선수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했는데요. 미국과 함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나라는 영국과 캐나다, 호주, 리투아니아, 덴마크 등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외교적 보이콧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온두라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시오마라 카스트로 신임 대통령입니다. 중미 국가 온두라스의 첫 여성 대통령인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카스트로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필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 등도 참석했습니다.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남다른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카스트로 대통령의 남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집권한 마누엘 셀라야 전 대통령입니다.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은 1959년생으로 올해 62살입니다. 그는 수도 테구시칼파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16살 때 사업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셀라야 전 대통령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네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의 사업을 관리하면서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한부모 가정이나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지원 등 사회복지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남편인 셀라야 전 대통령이 2005년 야권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고 이듬해 취임하면서 대통령 부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3년 만에 쿠데타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셀라야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코스타리카로 추방됐다가 몇 개월 후에 귀국했는데요. 이후 셀라야 전 대통령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남편의 복권을 요구하면서 야권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좌파 정당인 자유재건당 소속으로 201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패했는데요. 그리고 2017년 다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데요. 이때도 역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2021년 대선에 또다시 출마하는데요. 여기서 집권당이 내세운 후보를 누르고 약 51%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온두라스의 오랜 병폐인 부정부패 척결과 마약 근절, 사법개혁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기반이 허약해서 벌써부터 국정장악이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온두라스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이 어떤 지도력을 보일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시오마라 카스트로 신임 온두라스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의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적어 없이 혼자서 완결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 자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e intransitive verb pattern is unusual.
자동사의 유형은 특이합니다.
It is unusual because, unlike other verb patterns, the predicate requires only the verb.
특이한 이유는 다른 동사 패턴과는 달리 술부, 그러니까 주어를 서술해주는 부분에 동사 하나만 쓰면 됩니다.
Common intransitive verbs include action verbs. Go, come, walk, cry, or laugh, for example.
보통 자동사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action verb, go, 가다, come, 오다, walk, 걷다, cry, 울다, laugh, 웃다, 이런 동작 동사가 포함됩니다.
Most intransitive verbs can end sentences.
대개 자동사는 자동사로 문장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노래 Just Friends를 들어보면 할 수 있습니다.
We love, we laugh. We cried.
우리는 사랑했다. 우리는 웃었다. 우리는 울었다.
However, sentences with just the subject and intransitive verb are not very common in writing or speaking.
그러나 주어와 자동사만 쓰는 경우는 글쓰기나 말하기에서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Usually, the sentence has more information.
대개 문장은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laughed, or subject plus intransitive verb.
우리는 웃었다. We laughed. 이렇게 간단히 말해도 맞는 문장이죠. 주어 플러스 자동사 형태의 문장입니다.
You can put more information into the sentence by adding an adverb.
여기에 부사를 넣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We laughed loudly, or subject plus intransitive verb plus adverb.
우리는 크게 웃었습니다. 주어 플러스 자동사 플러스 부사 형태입니다.
Or you could give even more information by adding a prepositional phrase.
또는 전치사구를 넣어서 더 많은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We laughed at the man's silly jokes. Or subject plus intransitive verb plus prepositional phrase.
우리는 그 남자의 우스운 농담에 크게 웃었습니다. 주어 플러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구 형태죠.
In intransitive verb patterns, adverbs or prepositional phrases are often referred to as optional.
자동사 형태에서 부사 또는 전치사구는 보통 선택입니다.
In other words, a sentence is still grammatical without them.
다시 말해, 그것들이 없어도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You, as the speaker or writer, choose how much information you want to include in the sentence.
말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정보를 문장 안에 넣을지에 결정합니다. 또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면 자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꼭 전치사를 넣어야 합니다. 자동사와 전치사를 함께 묶어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장을 들으시고 어떤 전치사를 넣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He arrives class late every day.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빠진 단어는 to라는 전치사입니다. He arrives to class late every day. 그는 수업에 매일 듣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완성된 문장입니다. 이제 들으실 문장에서는 어떤 전치사를 넣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 am going the morning.
여기서 빠진 단어는 전치사 in입니다. I am going in the morning. 저는 아침에 갑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자동사, 목적어 없이 혼자 완결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 자동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